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외교관들을 추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푸틴 대통령은 미국 외교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추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모스크바 서부 대사관 휴양시설과 북부 창고시설에 미국 측 이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컴퓨터 해킹을 통해 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미국 내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 조치하는 등 제재를 취한 뒤 나온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제재가 국제규범 위반 시도에 대해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전역에서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휴전이 발효됐지만 폭력 사태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내전 감시단체 시리아 인권 관측소는 반군들이 하마준의 영토를 장악함으로써 휴전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반군단체 자이시 알 나스르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에 정부군이 이들리부준의 지역에 폭격을 가해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샤르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반군단체들을 지원하는 터키는 자신들이 휴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 휴전 제안은 취약하기는 하지만 시리아 정부와 주요 반군의 지지를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 북부 니네베주에 공습을 가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군은 어제 공습이 당초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인근 지역에서 반군들을 싣고 가던 차량을 타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병원 시설 주차장을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민간인들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공습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뤄지고 그 결과는 적절한 시기에 투명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미군 측은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미국 뉴욕 당국은 새해맞이 행사를 위한 보안 조치로 20톤 규모의 차량들과 15톤 분량의 모래 그리고 경찰 병력 7,000명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이들 차량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타임스퀘어 광장 내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안관리들은 현재 구체적인 위협은 없지만 세계 도처에서 벌어진 차량을 이용한 각종 테러 공격을 감안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맨하튼 중심가에서 진행되는 새해맞이 수정공 떨어뜨리기 행사에는 20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우산과 큰 가방 소지가 금지되며 철저한 보안 점검을 받게 됩니다. 뉴욕 당국은 또 거리에서 쓰레기통과 우편함을 제거하고 맨홀 뚜껑을 봉합했으며 주차장과 호텔 등도 검색했습니다. 필리핀 경제가 올해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6.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3분기 성장률은 7.1%로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필리핀 국가경제 규모를 3,110억 달러 가치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실 대변인은 경제성장 요인으로 해외 협력 사업들의 성과를 꼽았습니다. 필리핀은 내년에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아세안 의장국이 될 예정이어서 이 같은 역할이 추가 해외 협력 사업 개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필리핀 당국은 밝혔습니다. 중국에서 오늘 세계 최고 높이의 교량이 개통됐습니다. 중국의 베이판장 대교는 서남부 산악지대인 윈난성과 구이저우성을 연결하는 것으로 강 수면으로부터 565m 높이에 설치돼 있습니다. 또 베이판장 대교 개통으로 두 지역 간 이동 시간은 종전의 4시간에서 1시간으로 크게 단축됐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형주입니다. 12월 30일 금요일 VOA News Today 3부 문을 열겠습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 대사는 한국은 미한 동맹에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운동 기간 동안 제기했던 이른바 안보 무임 승차론을 일축했습니다. 한국 통일부는 북한 최고 지도자가 새해마다 발표하는 신년사는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아 선전용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과 오랫동안 우호관계에 있었던 헝가리 외교장관이 북한의 핵개발을 비판하는 언론 인터뷰를 한 것을 놓고 양국 간 갈등이 번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4도, 낮 최고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 오전에 2에서 4미터로 일다가 오후에는 3미터로 다소 낮아집니다.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미터가 예상됩니다. 3부 첫 소식입니다. 해마다 새해 북한 최고 지도자는 신년사를 발표하죠. 한국 정부는 하지만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많아 북한 신년사는 선전용인 측면이 강하다고 평가했습니다. 2017년 신년사에서도 남북 대화를 제안할 가능성이 있지만 지나친 의미 부여는 피해야 한다는 분위기인데요.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매년 1월 1일 발표하는 신년사들을 돌이켜보면 대남과 대외 부문에서 말과 행동이 다른 경우가 많았다며 신년사 내용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30일 정례 기자 설명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한국에 대해 말로는 대화, 관계 개선 등을 언급하지만 실제 행동은 자신들 필요에 따라 다르게 추진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대남과 대외 부문을 좀 본다면은 좀 명분을 선점하기 위한 선전용일 가능성이 많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는 좀 괴리된 경우가 발생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정 대변인은 실례로 북한이 지난 2009년 신년사에서 비핵화를 언급했지만 2차 핵실험을 감행했고 2014년도엔 관계 개선 분위기 조성을 얘기해놓곤 서해 북방한 개선, NLL 도발 등을 지속한 사실을 꼽았습니다. 지난해에도 핵경제 병진 노선을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핵실험을 두 차례나 단행한 사실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신년사를 직접 발표하면서 한국과의 대화 의지를 보임으로써 관계 개선의 희망의 불씨가 살아나는 듯 했습니다.
우리는 북남 대화와 관계 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 것이며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 문제, 통일 문제를 호심탄회하게 논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불과 닷새 뒤인 1월 6일 북한은 4차 핵실험을 감행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TV입니다.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결심에 따라 주체 배고 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 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이런 돌변에 곧바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면서 남북관계는 최악의 국면으로 치달았습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 1차장입니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은 유엔 안보리 결의 등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과 의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일 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사태를 규정한 8.25 남북합의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1월 8일 정오를 기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면 재개하기로 결정하였다.
정 대변인은 또 북한 신년사의 내용은 대내적인 부문이 전체의 90%에 이른다며 신년사는 대체로 체제 결속의 의미가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와 관련해 북한이 핵 보유와 남북대화를 별개 사안으로 정책을 펴왔다며 이 때문에 한국으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중적인 행태를 보여왔다고 평가했습니다. 조 박사는 또 2017년 신년사에서도 김 위원장이 한국에서 치러질 대통령 선거를 염두에 두고 적극적인 대화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대선이 있기 때문에 남북 교류 협력을 지향하는 어떤 그런 정파들이 집권하는 걸 바라기 때문에 신년사에서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어떤 희망 또는 파격적인 제안을 할 거예요.
그러나 핵 따로, 남북 대화 따로의 이중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북한이 한국과 대화를 하려면 내년 초 출범하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새 행정부와의 핵 협상 진전 여부가 관건이라는 지적입니다. 조 박사는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이 결렬되거나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강경책 일변도로 나올 경우 북한이 추가 핵실험에 나섬으로써 남북관계는 더욱 꼬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오랜 기간 우호관계를 맺었던 헝가리와 북한이 최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헝가리가 북한의 핵개발과 독재 정치를 비판하자 이 북한 측이 해명을 요구한 건데요. 헝가리는 이에 대해 사실을 밝혔을 뿐이라는 입장을 다시 내놨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헝가리 외교장관의 최근 북한 관련 발언에 대해서 북한 당국이 해명을 요구했다고 헝가리 외교부가 29일 자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헝가리 관영 MTI 통신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현지 헝가리 대사관에 페테르 시아르토 헝가리 외교장관의 지난 16일 북한 관련 언론 인터뷰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오스트리아 주재 북한 대사관은 헝가리 관련 업무도 겸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헝가리 외교부는 해당 인터뷰가 시아르토 장관의 견해를 충분히 잘 반영했다는 점을 북한 대사관에 구두로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시아르토 장관은 서울을 방문 중이던 지난 16일 헝가리 관영 MTI 통신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순위파 무장단체 ISIL 다음으로 세계의 가장 큰 위협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어 북한 지도자는 미치광이 공산주의 독재자로 전 세계에 대한 위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아르토 장관은 유엔의 제재와 별도로 유럽연합이 북한에 대해 추가 제재를 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유럽 기업의 대북 투자 제한을 확대하고 정보통신, 화학, 광업 분야 서비스를 제한하며 모든 북한 정치인들의 여행을 금지하고 그들의 자산이 동결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북한의 석탄 수출도 더욱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시아르토 장관은 대북 제재 결의만으로는 북한의 핵 개발을 막을 수 없다는 점이 명백해졌다며 유엔의 제재보다 훨씬 강력하고 종합적인 제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헝가리 외교부는 29일 시아르토 장관의 대북 발언을 확인하면서 헝가리는 공산주의 지도자들의 만행에서 비롯된 강력하고 뼈아픈 역사적 경험이 있고 북한 국민들이 현재 처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헝가리는 194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사회주의 정권 시절 북한과 긴밀한 외교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1989년 체제를 전환한 이후 동유럽 사회주의 국가 중 최초로 한국과 수교했으며 북한과의 관계는 대리대사급으로 낮췄습니다. 이후 북한과의 교류와 협력은 미미한 반면 한국과는 경제협력 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 대사는 한국이 안보 문제에서 무임승차를 하고 있지 않으며 미한동맹에서 한국의 기여도는 지대하다고 밝혔습니다. 리퍼트 대사는 지난 28일 진행된 한국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고 한국은 의무 병역 제도를 실시해 동맹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미국 외 미군 시설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시설에 한국 측이 92에서 96%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해 미한 동맹의 협의를 거쳐 한국을 위해 내려진 자주적 결정이라고 전제하면서 사드는 제3국이나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적하는 것이라고 재확인했습니다. 북한은 올해도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면서 국제사회와의 대립을 이어갔습니다. 국제사회는 이런 북한에 대해서 다양한 제재와 인권 개선 압박으로 대응하고 나선 가운데 미북관계 또 남북관계는 냉각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요. BOA는 2016년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5차례에 걸쳐 전해드리는 연말 기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다섯 번째 마지막 순서인데요. 오늘은 북한 경제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올 1월 신년사를 통해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제1국사로 내세웠습니다.
경제강국 건설에 총력을 집중하여 나라의 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북한은 또 지난 5월 36년 만에 개최된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국가 경제 발전 5개년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인민경제 전반을 활성화하고 나라의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분에서 최대의 성과, 최고의 비약을 이룩하고
하지만 인민생활 향상이라는 목표와는 달리 북한 당국은 지난 1월과 9월 두 차례의 핵실험과 수차례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감행하면서 핵무장에 대한 집착을 고스란히 드러냈고 이에 따른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는 지금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북한 주민 대부분은 더 이상 북한 당국에 의존하지 않고 시장을 통해 스스로 살아가는 길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이 최근 발표한 북한 전국 공식시장 현황과 사회변화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북한 당국의 공식 허가를 받은 시장은 12월 현재 404개에 달합니다. 대북 제재 속에 지난 10월 추정된 공식시장 수 398개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북한개발연구소 김병욱 소장은 이 같은 시장의 확대로 북한 주민들의 의식이 변화하고 있다면서 시장 경제를 알아가면서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 습성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게 의미 있는 점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모든 게 많이 확대된 건 사실이지요. 상인수가 늘어난 것들, 상행위들이 또 좀 더 발전하는 쪽들, 뭐 이런 쪽들은 다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죠. 어쨌든 그 현 체제에서 사람들의 기본적으로 사회주의 체제 북한으로서의 그 가져야 될 그런 인식이라든가 그 습성이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벗어나게 된 그런 인식까지는 게 아마 중요한 것 같아요.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5일 열린 북한경제연구자 대토론회에서 북한 내 시장의 증가에 따라 비공식 경제 분야가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우리식 사회주의 도입으로 경제 운영의 분권화를 확대함으로써 가격 자유화와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북한 내 시장의 확산이 가능해졌다는 분석입니다. 가격 자유화란 정부가 지급해온 보조금을 없애고 가격을 현실화하는 것으로 동유럽 국가들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시장 경제로의 체제 전환에 있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게 바로 이 가격 자유화입니다. 북한은 가격 자유화를 공식화하진 않았지만 지난 2002년 7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 이후 단계적으로 가격을 현실화했습니다. 여기에다 일단 북한 내 생산수단의 사유화가 인정되면서 생산성이 증가하고 자본가가 등장하게 됐으며 돈주의 등장과 함께 이들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력이 됐습니다. 한국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현곤 선임연구위원의 설명입니다.
생산을 독려할 수 있는 모티브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 단가가 100인데 7일 조치 이전에는 80으로 팔아라 하고 80으로 국가가 정해놨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20은 국가가 보조금을 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은 가격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생산의 모티브가 되기 때문에 북한 내에서 간의 수공업이든 서비스 산업이든 이런 생산의 어떤 그 모티브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은 갖춰져 있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정현곤 연구위원은 이어 최근 북한 내 일고 있는 사치품 소비는 이중환율제와 이중가격 때문에 가능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달러를 갖고 있는 북한 주민이 암시장에서 환전하면 많은 북한 원화를 가질 수 있고 이는 소비량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달러를 가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통일연구원 임강택 선임연구위원도 시장의 확대와 돈주의 출현으로 최근 북한 내 양극화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며 여전히 다수의 취약계층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양극화 현상도 이제 심화되고 있어서 잘 사는 사람들 그리고 여유가 있는 그룹들의 소비는 계속해서 고도화되고 사채 수준이 이제 증가하고 있는데 여전히 한쪽에서는 먹고 사는 문제를 고민해야 되는 그런 그룹들 역시 취약계층으로 해서 여전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북한의 현실이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와 함께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는 생산수단의 사유화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바로 수송 분야의 사유화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결국 북한의 시장화가 생산력 증대에 의한 게 아닌 유통과 대외 무역에 의한 시장화라는 분석입니다. 북한 당국은 이런 시장화를 활용해 민간의 생산과 유통 등을 촉진시키고 이를 통해 정부는 재정 수입의 확대를 꾀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한국통일교육원 차문석 교수는 최근 북한 당국이 현재 공식 시장에서 하루에 거둬들이는 장세, 즉 시장 사용료가 북한 원화 기준으로 14에서 18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개발연구소 김병옥 소장은 북한 당국의 이 같은 시장 활용 정책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결국 체제 약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장사 맛본 사람들은 벌써 집단의식보다도 개인의식을 중시하게 되고 계획경제보다도 시장경제 쪽 선호하게 되고 중장기적으로는 이 시장 통제가 어렵거든요. 그때 국정운영 자체가 벌써 이렇게 많이 약화되는 쪽으로 나갔죠.
여기에다 북한이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선 외부 세계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해야 하고 특히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한 경제개발구 정책이 성과를 거두려면 해외 자본의 투자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통일연구원 임강택 선임연구위원은 하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전까진 상황이 나아지긴 어려울 것이라며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는 만큼 북한 경제는 더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습니다. 임강택 연구위원은 현 상황에선 북한이 미국 등과 핵 문제 해결을 위해 타협을 하든지 중국과의 양자협력 강화를 통해 경제 제재를 우회하는 방법을 모색하든지 아니면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황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하든지 선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네, 지금까지 2016년 한 해 북한 관련 주요 움직임을 되돌아본 VOA 연말 기획 보도 전해드렸습니다. 네, 최근 한국과 일본, 중국 등 여러 나라에서 이 조류 인플루엔자, 조류 독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북한 또한 이 전파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이 북한은 관영 매체를 통해서 이 조류 독감의 위험성과 예방법을 알리는 등 이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김현진 기자와 함께 한국 등지에서 발생한 조류 독감의 실태, 또 북한 내에 발생 가능성 등에 대해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아, 김현진 기자,
네.
야, 조류 인플루엔자 AI라고도 부르는데 이 조류 독감이 어떤 질병입니까?
네, 조류 독감은 닭이나 오리, 칠면조, 철새 등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돼 증상을 일으키는 질병입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A, B, C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예. 이 중에서 조류 독감을 일으키는 것은 A형이고요. 현재 한국에 발생한 조류 독감은 H5N6형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 닭이나 오리 이런 가금류가 이 조류 독감에 걸렸는지 여부는 어떻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증상은 감염된 바이러스의 병원성에 따라 다양하지만 대체로 호흡기 증상과 설사, 급격한 산란율의 감소가 나타납니다.
예.
최초로 조류독감 의심 신고를 한 농장 주인에 따르면요, 오리들의 폐사가 잇따랐고 산란율도 평소에 50% 이상 감소하는 이상 증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가금류 농가에서는 조류독감이 의심되면 즉시 방역기관이나 보건당국에 신고를 해야 하고요.
네.
보건당국은 신속하게 고병원성 인플루엔자인지 아닌지 확인해야 합니다.
조류독감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전파가 됩니까?
네,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이 조류독감이 철새의 이동 경로에 따라 확산되는 것으로 보아 철새의 분변에 의해 가축 농장의 닭이나 오리에게 전파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또 감염된 닭이나 오리와 자주 접촉할 경우 이 깃털이나 먼지, 분뇨에 혼재된 바이러스가 호흡기를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예, 무엇보다도 이제 관심이 가는 대목이 조류독감이 사람에게 전파될 가능성입니다.
네.
뭐 과거에도 물론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번 경우는 어떻습니까?
네, 조류독감이 발생한 농가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살처분에 참여한 사람 등 감염된 가금류나 그 배설물과 밀접하게 접촉한 사람들이 조류독감에 걸릴 가능성은 있습니다.
예.
하지만 한국에서는 현재까지 이 조류 인플루엔자가 닭이나 오리 등 가금류에서 사람에게 전파돼 질병을 일으킨 사례는 없습니다.
네.
다만 올해 한국에서 발생한 조류 독감이 H5N6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중국에서는 2014년 4월 이후 이 17명이 이 H5N6형 조류 독감에 감염됐고요. 이 가운데 10명이 사망했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이제 더 무서운 게 이게 사람에서 사람으로 감염되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매개체가 되는 경우라고 하던데
네.
그렇다면 실제로 조류독감에 걸린 사람이 다른 사람으로 전파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네, 그런 사례는 아직 보고된 적이 없습니다.
예. 예,
조류인플루엔자 H5N6가 사람에게 감염될 위험성은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앞서 이제 가금류가 조류독감에 걸렸을 때 어떤 증세가 나타나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네.
그렇다면 사람이 조류독감에 걸릴 경우에는 어떤 증상이 나타납니까?
네, 감기와 비슷한 증상인데요. 38도가 넘는 고열과 기침, 호흡곤란 증상 등이 나타납니다. 또 설사와 구토, 복부 통증, 가슴 통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
지금 얼마나 많은 나라에서 이 조류독감이 확산된 상태입니까?
네, 지금 한국과 일본, 중국, 북한 주변국을 포함해서요. 한 60개 나라 정도가 이제 조류독감이 퍼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얼마나 많은 그 외의 나라들은 어떻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유럽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네 지금 러시아에서도 발병이 된 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지금 조류독감 상황이 어떤가요?
네, 이 한국의 경우 지난 11월 16일 전라남도 해남 농가에서 첫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조류독감 감염과 예방 차원으로 살처분된 닭과 우리가 2,400만 마리를 넘습니다.
예.
전체 가금류의 10%에 달하는 규모인데요. 닭고기와 오리고기 값이 오르는 것은 물론이고 달걀 공급량도 줄어 당국이 수입을 고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렇다면 중국이나 홍콩 등지에도 지금 조류독감이 퍼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할 가능성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조류독감이 철새 이동에 따라 확산되기 때문에 북한 당국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군사 분계선에서 멀지 않은 한국의 경기도 양주에서 조류독감이 확인됐는데요. 양주는 황해북도 장풍군과 직선 거리로 30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입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는 보고는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보고가 없다고 해서 조류독감이 뭐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걸
네네.
파악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니까요.
네.
과거 사례는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북한이 조류독감이 발생했을 때 이게 바로 뭐 유엔이라든가 국제기구에 보고가 되는 겁니까?
네, 지난 2014년의 경우 평양시 형제산 구역 하당 닭공장에서 3월 21일 조류독감이 발생했는데요. 이 북한 당국은 발생 20여일 만인 4월 9일 처음으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보도했고요. 이후 26일 만인 4월 16일 세계동물보건기구에 추가 발병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 같은 사례를 비춰볼 때 현재 북한에서 조류독감이 발생했어도 한 달 정도 넘어서야 알려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예, 지금 당장 알려진 사례가 없다 하더라도 좀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네.
조류독감이 발생했다면 그럼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 건가요?
네, 발생 농장에 감염 동물을 살처분하는 등 신속히 오염원을 제거해야 합니다. 또 농장 출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출입자와 출입 차량, 오염 대상 물건과 농장 등을 매일 소독해야 합니다.
예,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게 이 조류독감이 유행할 때 달기나 오리, 뭐 계란 이런 거 먹어도 되나 뭐 이런 부분인데
네네.
이건 뭐 잘 먹으면 괜찮다고요?
네, 충분히 익히면 괜찮습니다. 닭고기나 오리고기 는 75도에서 5분 이상 가열하기만 하면 바이러스가 있더라도 다 사멸됩니다. 살코기의 경우 붉은색이 모두 없어질 때까지 익히고 계란은 노른자가 다 익어야 합니다. 하지만 감염된 가금류를 먹기 위해 만지거나 조리하는 과정에서 오염된 피 등을 통해 조류독감에 감염될 위험성이 있다고 WHO 세계보건기구는 밝히고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때문에 조류독감에 걸린 가금류는 즉각 살처분하고 매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네. 자, 끝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조류독감을 사전에 이제 예방하는 건 텐데요.
네네.
어떤 조치들이 필요할까요?
네,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휴지나 손, 팔 등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요. 사용한 휴지는 잘 처리한 뒤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합니다. 또 집에서 닭이나 오리를 기르는 사람들은 가금류의 분비물과 배설물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금류를 다룰 때는 장갑이나 장화를 착용하고요. 가금류를 가까이 한 뒤에는 비누로 손과 발 등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비누가 없으면 젤을 이용해서 깨끗이 문질러 바이러스를 없애야 합니다. 특히 아이들과 임산부는 감염 위험이 높기 때문에 가금류와 알을 가까이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예. 지금까지 조류독감의 특징과 예방 방법에 대해서 김현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민과 관련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한국의 민간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가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북한인권조사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북한 인권정보센터 과거 통상통화명부원 NK 소셜 리서치가 공동 주최하는
북한 인권정보센터에서는 지난 2014년부터 한국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연말에 발표해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시행했습니다. 12월 29일에는 서울 광화문의 한 회의실에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임순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실태조사라고 해서 국민들이 느끼는 북한인권의 어떤 상황, 현재 상황을 브리핑하는 자리고요. 저희가 2014년부터 매년 그 인식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큰 폭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 건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북한 인권이 심각하다,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에는 크게 차이는 없는데 조금 올해 같은 경우에 작년에 비교했을 때 훨씬 북한 인권이 좀 더 심각해졌다, 더 어려워졌다라는 인식들을 가지고 계셨고요. 그 외에 북한 인권법이 통과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만족과 불만족도 한 절반 정도로 나뉘고 이 법이 실제로 어떤 효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한 60%가량이 조금 효과가 없지 않을까라는 응답을 해주셨어요.
전국 1,000명 대상의 전화 여론조사입니다. 지역, 성, 연령 그대로 인구 구성비대로 했고요.
이번 설문조사를 담당한 한국리서치의 김춘석 이사가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한국의 국민들은 2015년도와 비교할 때 2016년도의 북한 인권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는데요. 국민 10명 중 9명 이상이 심각하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7명 이상이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또한 10명 중 7명 이상이 북한 인권에 대해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발표 이후에는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는데요. 장용석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입니다.
북한 인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고 그다음에 그 북한인권법 제정과 같이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들이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상당한 좌절감도 또는 그 뭔가 할 수 없는 어려움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과 같은 어떤 압박 기조하에서 또는 이제 국제사회와 협력해서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이런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여를 같이 해나가는 것이 전체적으로 보면 압박과 관여가 같이 가면서 국민들이 또 피부로 뭔가 느낄 수 있는 계기들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점에서 보면 이제 지금과 같은 압박과 함께 북한에 적극적으로 좀 관여해서 전체 사회 경제 구조를 바꿔나가면서 또 민주주의를 증진하는 그런 과정에서 인권이 개선될 수 있는 좀 포괄적인 노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기념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또한 북한 인권이 향후 개선될 가능성이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74.4%로 한국의 국민들은 북한 인권 개선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진 토론은 한기홍 사단법인 북한 민주화 네트워크 대표와 탈북민 출신인 안명철 NK워치 대표가 맡았습니다. 안명철 NK워치 대표입니다.
그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북한 인권의 심각성을 알게 됐던 거는 이제 유엔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봐요. COI 보고서부터 해서 많은 사람들이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알게 됐고 근데 그 COI 보고서가 가기 전까지 NGO들이 그동안에 많이 힘들게 하면서 그걸 만들었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유엔에서도 북한 인권 가해자 처벌해야 된다고 3년 연속 통과는 되지만 아직 현실적으로 그 불가능하고 그래서 이 국민들이 굉장히 좀 북한 인권하게 되면 너무 남의 나라 이야기 같이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안타깝고. 입국법 자체가 저희가 이제 그 처음에 시작은 했는데 지금 같은 거를 하고자 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재단을 솔직히 그 만들어줘도 좋고 안 만들어줬고 상관은 없지만 일단 법 내에 있었으니까 했는데 인권 기록 보존소 같은 경우는 통일부서 하나 이제 만들어서 활동을 들어갔는데 문제는 기존에 민간단체가 해왔던 것을 정부 사업으로 해내었으니까 민간단체가 굉장히 위축이 현실적인 위축으로 이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인권재단 같은 경우는 출범 자체가 문제를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사진 선정에서 야당 추천 5명, 여당 추천 5명, 그리고 정부가 임명하는 사람 2명에서 12명인데 그러면 이게 이 인권재단이 어떤 정권이 들어서냐에 따라서 이 박혀버리는 거거든요.
중도보다는 진보와 보수 성향에 관련된 이건 아무래도 아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그 북한 인권 문제가 어떤 보편적 인권 문제
북한인권정보센터는 앞으로도 매년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를 진행할 계획인데요. 북한인권정보센터의 임순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하고 있고 또 이것에 관심을 가져주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늘어나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매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사는 매년 11월에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월에 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12월에 발표를 하고 있으니까요. 매년 동일한 시기에 나올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소리 VOA 한국어 방송입니다. 저희는 여러분의 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소식이나 다양한 의견이 있으시면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 주실 미국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미국 국제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때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시고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 001-800-500-1234-5번입니다.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무료 전화에 많은 이용 바랍니다.
네, 세계 주요 뉴스를 간추려 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장량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이 있습니까?
네, 미국 정부가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했습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에 러시아가 해킹을 통해 개입한 사건에 대해 보복 조치를 단행한 건데요. 러시아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두 나라 관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또 6년 동안 40만 명이 사망한 시리아 내전에 깊숙이 관여해온 러시아와 터키가 시리아 전역에서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네. 어제 자정부터 발효하기로 했지만 충돌이 이어지면서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요. 상황 알아보겠고요. 이어서 중국이 내년 1월과 2월 한국으로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전세 비행기 편성을 불허했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미국이 30명이 넘는 러시아 외교관을 추방했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요. 미국 내 러시아 공관 산하 시설 두 곳을 폐쇄하는 한편 러시아 정보기관들을 미국의 위협으로 지정하고 이와 관련된 사람들과 기관에 경제 제재를 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네. 러시아 당국이 지난 미국 대통령 선거에 해킹을 가했 있다고 추정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전산망에 불법 침투하는 방법으로 개입한 사건에 대해 보복 조치를 단행한 건데요. 특히 이 제재 대상인 사람들을 형사 기소, 다시 말해서 재판에 넘겨 처벌받게 하는 방안까지 검토했지만 아직 충분한 준비가 되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예. 외교관을 추방하고 또 공간시설을 폐쇄하고 또 경제제재를 가하는 거, 이게 이제 행정명령에 나온 이제 세 가지 보복 조치일 텐데, 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알아볼까요?
예, 일단 미국 주재 러시아 대사관 소속 외교관 35명이 이번 주말 안에 미국을 떠나야 하는데요.
예.
추방 대상 외교관들의 명단은 미국 정부가 어제 러시아 측에 전달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미국 수도 워싱턴 DC 인근 메릴랜드 주에 있는 한 곳, 또 뉴욕 UN 본부 인근에 있는 한 곳, 이렇게 러시아 외교 시설 두 곳이 폐쇄됩니다.
네.
이와 동시에 미국 정부는요, 러시아 연방보안국과 러시아 군 총정보국을 미국의 위협으로 지정하고, 특히 이 총정보국의 발렌티노비치 코로보프 국장,
네.
또 세르게이 알렉산드로비치 기준오프 부국장, 이렇게 지휘부에 직접 제재를 가했고요. 이 러시아 연방보안국하고 총정보국의 해킹 기술을 제공한 특별기술센터, 조르시큐리티, 또 데이터 가공 시스템 전문가 협회, 이렇게 단체 세 곳에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고 금융 접근을 차단했습니다.
예. 미국 정부가 이렇게 러시아에 대해서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게 직접적인 이유는 결국은 해킹 때문이죠.
네,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 중앙정보국이요, 러시아가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를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시키기 위해서 민주당 전국위원회 등을 해킹했다고 결론 내린 바 있습니다. 이 폭로 전문 인터넷 사이트 위키리크스 가 민주당 전국위 관계자들의 이메일을 해킹해서 공개한 이래 러시아 정보기관들이 협력했다는 건데요.
예.
이후에 미국 정부가 이 다각적인 보복 조치를 예고해왔습니다. 이렇게 초강경 조치를 진행하는 것이 러시아의 해킹 행위의 정도가 미국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라고 당국이 설명했습니다.
예.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행정명령을 발표하면서요. 우리의 동맹들도 러시아의 민주주의 간섭에 반대해야 한다라고 우방국들의 협력을 촉구했고요.
예.
또 러시아 최고위층의 지시로 해킹이 이뤄졌다고 말해서 사실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을 이번 사태의 책임자로 지목했습니다.
그런데 추가적인 보복 조치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사태 추이를 봐가면서 추가 조치를 이어가겠다고 했는데요. 러시아 측이 미국에 한 것과 같이 이 러시아 전산망을 공격하는 이 사이버 보복 등도 포함될 가능성을 밝혔습니다.
예. 러시아 정부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미국이 주장하는 대선 개입이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오늘 미국 외교관 35명을 추방하는 방법으로 맞대응할 것을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건의를 했는데요.
예.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이를 거부했고요.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직접 주로 영미권 출신 학생들이 다니는 모스크바 국제학교에 폐교 명령을 내렸다고 CNN 방송이 보도를 했는데
예.
러시아 당국이 이런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 미국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를 훼손하려는 도발적 행위로 본다라고 비난을 하면서도 구체적인 맞대응을 자제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예.
이 다음 달 20일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하게 되면 미국의 대러시아 외교 노선이 우호적으로 전환될 것으로 보고 기다리는 것으로 외신들이 분석하고
예,
있습니다.
그렇군요. 양국 관계가 이렇게 악화되고 있는데 이것과 관련돼서 중국 정부가 입장을 내놓은 게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가 미국과 러시아 양측이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풀기 바란다고 촉구를 했는데요.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미국과 러시아는 중요한 영향력을 지닌 대국으로 세계 평화와 발전을 촉진하는 데 막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고 밝혔고요.
예.
우리는 두 나라가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서 갈등을 적절하게 해결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예. 앞서 외신 보도 분석을 통해서 전해주셨는데 지금은 이제 미국과 러시아가 갈등하고 있지만 이제 3주 뒤에 새 정부가 출발하면 이제 좀 상황이 바뀔 것이다 이런 전망들은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의 차기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 지금의 그 미국과 러시아의 갈등 상황이 자연스럽게 풀릴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뭐 줄곧 러시아의 우호적인 입장을 보여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이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에 대해서도 뭐 그다지 심각하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태도를 나타내 왔는데요.
예.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11일에 폭스뉴스 인터뷰를 했는데 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 논란에 대해서 우스운 얘기다. 나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또 선거에서 패배한 민주당 측의 어떤 이 변명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예.
미 중앙정보국이 러시아의 대선 개입을 사실로 결론 지은 뒤로는 이제 앞으로 나가야 할 때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보복 조치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정보당국의 보고를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6년 가까이 지속됐던 시리아 내전. 전역에서 휴전이 발효됐군요.
예, 그렇습니다. 시리아 내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이 러시아와 터키 정부가 지난 28일 수요일에 시리아 전역을 대상으로 휴전에 합의했는데요.
예.
러시아가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군하고 터키가 지원하는 반군 세력이 시리아 전역에서 어제 자정, 그러니까 오늘 0시부터 교전을 멈추는 방식으로 휴전이 발효됐습니다.
예.
앞서 러시아와 터키 양측은 미국을 비롯한 시리아 내 그 휴전 중재 당사국들에게 휴전 합의 통보를 보냈고요.
예.
미국이 어제 국무부 성명을 통해서 환영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예. 그런데 휴전 합의가 잘 안 지켜지고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러시아와 터키 양측이 휴전 안에서요, 테러 집단에 대한 공격은 휴전 적용 대상 행위에서 제외한다라고 했는데요. 어떤 단체들을 테러 집단으로 볼 것인지 명확하게 정해놓지 않은 게 불완전한 요소로 꼽혔습니다.
예.
실제로 오늘 러시아군이 최근 4년 동안 가장 격렬한 전투가 이어져온 북부 도시 알레포에서 불과 40km 떨어진 알바브를 공습했는데요.
예.
이것이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L 점령지라는 명분을 네. 내놓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내전이 6년 가까이 지속됐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동안 피해도 막대했죠.
그렇습니다. 그동안 한 40만 명이 숨진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무력 충돌을 피해서 시리아를 떠난 난민이 480만 명이 넘고요.
예.
시리아 내에서 피난민이 된 사람은 630만 명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민만 1200만쯤 되는 거죠.
예.
폐허로 변한 시리아의 모습은 최근 많은 언론들을 통해서도 소개됐는데요. 특히 알레포 일대 민간인 시설물에 대한 공습 와중에 이 얼굴이 피투성이가 된 5살 소년의 사진이 났는데 이 전쟁의 참상을 단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으로 연말 세계 주요 매체들이 올해의 사진 가운데 하나로 꼽고 있기도 합니다.
예. 네, 세계는 지금 미국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미국 대통령 이취임식이 3주 앞으로 다가왔는데 이제 오바마 대통령이 물러나고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기를 앞두고 지금 미국 내 여러 주가 대립을 하고 있다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이 오바마 대통령의 환경보호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임기 중에 지구온난화 현상을 줄이기 위한 청정에너지 계획을 발표하는 등 환경보호 대책 마련에 힘썼는데요.
예.
미국의 여러 주가 청정에너지 계획을 놓고 폐지 혹은 유지편으로 갈라져서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떤 주들은 청정에너지 계획을 폐지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네.
또 어떤 주는 이걸 유지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입니까?
민주당과 공화당, 이 어느 정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고 있느냐 또 각 주가 어떤 산업에 의존하느냐에 따라서 갈리고 있는데요.
예.
민주당 법무장관이 이끄는 15개 주하고 4개 도시와 카운티가 트럼프 당선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네.
에릭 슈나이더맨 뉴욕주 법무장관이 어제 발표를 했는데요.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에너지 계획을 유지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의 편지라고 합니다.
예.
이들은 이 편지에서요. 캘리포니아 주의 가뭄과 뉴욕시의 폭풍 증가 이렇게 화석연료 매연으로 인한 기후변화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들을 열거했습니다.
각 주의 정치적 성격에 따라서 조금 입장이 갈리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공화당이 이끄는 주들은 청정에너지 계획을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곳이 많겠군요.
네, 대부분 그렇습니다. 이번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의 편지가요. 앞서 공화당 쪽에서 보낸 편지에 대한 대응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네.
웨스트 버지니아주 같은 21개 주의 공화당 소속 정치인들하고 켄터키와 미주리 같은 탄광산업에 의존하는 주의 민주당 정치인들이 앞서 트럼프 당선인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예.
아, 취임하는 첫날 제일 먼저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 에너지 계획을 폐지하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예.
아, 오바마 행정부의 청정 에너지 계획이 불법이고 환경보호청에 이를 시행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청정 에너지 계획은 오바마 대통령이 그동안 관심을 갖고 추진했던 그런 내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아, 지난해 오바마 대통령이 온실가스를 규제하기 위해 내놓은 계획인데요. 2030년까지 발전소 탄소 배출량을 2005년 수준보다 3분의 1가량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미국이 현재 전력 생산의 3분의 1을 화력발전에 의존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으로 화력발전을 좀 줄이고 대신에 풍력에너지나 태양열을 같은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 생산 비율을 28%까지 늘리겠다는 거였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행정부가 각 주에 탄소 배출량 감축 목표를 정해주면 주정부가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세워서 2018년까지 환경보호청에 제출하게 돼 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27개 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문제도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한데 특히
네.
트럼프 당선인의 경우는 환경보호 문제에서 그동안의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기후변화라는 게 중국 측이 지어낸 말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트럼프 당선인이 오바마 대통령의 청정에너지 계획에 반대해온 스콧 프루이트 오클라호마주 법무장관을 새 환경청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또 새 에너지 장관으로 낙점받은 닉 페리 전 텍사스 주지사 역시 기후변화에 대해서 의구심을 나타낸 바 있는데요.
네.
뭐 하지만 트럼프 당선인이 이달 초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서 열린 마음을 갖고 있다면서 좀 한 걸음 누그러진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량희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은 내일 대체로 흐릴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4도, 낮 최고기온은 6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 오전에 2에서 4미터로 일다가 오후에는 3미터로 다소 낮아지고 그 밖의 해상은 2미터 아래가 되겠습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하루 종일 구름이 많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영하 6도, 낮 기온 4도입니다. 강계 아침에는 영하 22도, 낮 기온은 영하 2도고요. 황해도 구름이 많은 가운데 해주 아침 최저기온 영하 1도, 낮 기온은 6도가 되겠습니다. 함경남도와 함경북도 역시 대체로 구름이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산 아침 기온 영하 23도, 낮 기온은 9도, 삼지연 아침 영하 20도, 낮 기온은 영하 10도가 예상됩니다. 대부분의 해상에도 구름이 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북부 먼바다 오전에서 4미터까지 높게 일다가 3미터로 낮아지고 그 밖 해상은 0.5에서 2미터 사이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였습니다. 네, 12월 30일 금요일 뉴스투데이 3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이고요. 저는 박형주였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외교관들을 추방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성명에서 푸틴 대통령은 미국 외교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것이며 누구도 추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은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푸틴 대통령에게 미국 외교관 35명을 추방하고 모스크바 서부 대사관 휴양시설과 북부 창고시설에 미국 측 이용을 금지하도록 권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러시아가 컴퓨터 해킹을 통해 지난달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어제 미국 내 러시아 외교관 35명을 추방 조치하는 등 제재를 취한 뒤 나온 것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제재가 국제규범 위반 시도에 대해 필요하고 적절한 대응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리아 전역에서 오늘 새벽 0시를 기해 휴전이 발효됐지만 폭력 사태가 잇따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에 본부를 둔 내전감시단체 시리아인권관측소는 반군들이 하마준의 영토를 장악함으로써 휴전을 위반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반군단체 자이시 알 나스르 대변인은 로이터통신에 정부군이 이들리브주 지역에 폭격을 가해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샬 알라사드 시리아 대통령을 지원하는 러시아와 반군단체들을 지원하는 터키는 자신들이 휴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미국 주도 연합군이 이라크 북부 니네베주에 공습을 가하는 과정에서 수십 명의 민간인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군은 어제 공습이 당초 ISIL이 장악하고 있는 모술 인근 지역에서 반군들을 싣고 가던 차량을 타격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후 병원시설 주차장을 타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로 인해 민간인들이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차기 미국 행정부와 이스라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것이라고 켈리앤 코네이 백악관 고문 내정자가 말했습니다. 코네이 내정자는 어제 미국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스라엘과 더욱 강력한 관계를 맺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네이 내정자는 또 이스라엘은 미국의 최대 우방국이라며 이스라엘에 대한 지원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이스라엘이 알아주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고네이 내정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퇴임하는 불과 몇 주 뒤면 이 같은 일이 가능해질 것이라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1월 20일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순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뉴욕 당국은 새해맞이 행사를 위한 보안 조치로 20톤 규모의 차량들과 15톤 분량의 모래 그리고 경찰 병력 7천 명을 동원할 예정입니다. 이들 차량들은 행사가 진행되는 타임스퀘어 내 차량 진입을 차단하는 데 사용됩니다. 보안관리들은 현재 구체적인 위협은 없지만 세계 도처에서 벌어진 차량을 이용한 각종 테러 공격을 감안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맨하튼 중심가에서 진행되는 새해맞이 수정공 떨어뜨리기 행사에는 200만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사 참가자들은 우산과 큰 가방 소지가 금지되며 철저한 보안 점검을 받게 됩니다. 뉴욕 당국은 또 거리에서 쓰레기통과 우편함을 제거하고 맨홀 뚜껑을 봉합했으며 주차장과 호텔 등도 검색했습니다. 필리핀 경제가 올해 동남아시아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리핀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을 6.7%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의 3분기 성장률은 7.1%로 이미 아시아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은 필리핀 국가 경제 규모를 3,110억 달러 가치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실 대변인은 경제 성장 요인으로 해외 협력 사업들의 성과를 꼽았습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949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단파 11990kHz, 12110kHz로도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